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로또 복근이야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로또 복근이야. 그랬더니 남편 왈, 나를 만난 게 그렇게 큰 대박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랍니다. 그때 아내가 하는 말, 아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아내와 남편, 여자와 남자는 로또 복근 숫자 맞추기보다 더 어렵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는 생각 차이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맞아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려 5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행 보내주기, 뭐 선물하기, 또 사랑을 표현하기 등등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나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냥 놔둔다입니다. 남자는 그냥 놔주면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싫은 게 아니라 맞는 말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행복한 것도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놔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로서 만족한대요, 남자는. 그리고 여행을 떠날 때도 여자는 한 달 전부터 짐을 꾸리고 수선을 떱니다. 그러나 남자는 떠나기 5분 전에 급하게 가방을 꾸려요. 야, 급하다 빨리 챙겨 5분 전에 그래.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 여왕처럼 되고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죠. 여자는 느낌만으로 남자의 감정을 알 수 있지만 남자는 말을 해야만 여자의 감정을 조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외모보다 평판에 이끌리고 남자는 여자 평판보다 외모에 끌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 아주 성질 사나워라고 해도 얼굴만 예쁘면 그 좋아한대, 남자들이. 아이고 참말로. 그런데 남자는 얼굴 좀 못생겨도 팽판이 좋으면 여자가 이제 좋아한대요. 이 생각 차이라는 생각 차이. 30여 년간 부부들을 위한 상담 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부 간 갈등의 원인과 치유법을 연구해 몰두해 온 존 그레이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유명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이 있는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들어보셨죠? 네. 이제 지금 들으셨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책 안 읽어도 됩니다. 이거 듣고 나면. 그래서 누가 물으면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읽어봤나? 그러면, 아, 읽어봤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 책 한 권 읽어드립니다. 그 이야기 이래요. 화성에 사는 생명체인 남자가 어느 날 망원경을 보다가 금성의 여자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남자는 그 길로 금성으로 가서 그 여자를 만나고 여자 또한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우리 어디서 살까? 이렇게 의논하다가 아무도 없는 지구에 가자. 그래서 지구에서 살기로 하고 지구로 오던 중에 불의의 큰 사고를 만납니다. 다행스럽게 그 둘은 다친 곳 하나 없이 아주 무사했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상실하는데 기억상실증이 걸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 둘이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다른 생명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사고방식, 생활방식 등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만났을 땐 신기하게도 서로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았지만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후로부터 그들은 서로에 대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돌하기 시작했고 크게 싸우면서 결국 헤어집니다. 훗날 남녀가 서로 빈자리의 소중함을 느끼고 다시 만나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 때 행복을 다시 찾게 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처럼 남자는 화성 같고 여자는 금성 같이 사고방식, 생각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생활이 마찬가지고 교회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각 차이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아예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늘과 땅만큼 곧 천지 차이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실제로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럽니다. 우리 찬양 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찬양했죠? 그 지은 가사를 지은 분 참 얼마나 그 영감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너희가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라고. 사람은 모두 그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을 품고 있고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다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 피방하며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생각이 오염된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래요. 사람의 생각이 뭐냐? 악하대요. 그 악한 생각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로 31절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거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이 아주 복잡하게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본성 생각 자체가 오염된 물과 같이 악하고 불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제법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진단은 NO. 악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다 허무해요. 제법 생각한다는 것이 허무한 생각만 자꾸 돌출되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은 허망하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을 초래하는 생각이고 악하고 허무하고 사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인간의 생각은 성경적 진단입니다. 성경의 진단은 정확해요, 여러분. 부인해도 성경의 생각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기쁨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생각입니다.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12절 13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여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타여나며 하성류는 진리를 대신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만 하나님의 생각들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여기에 평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평안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여기는 평화, 형통, 번영,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나무가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손뼉을 치는 것 같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13절에서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날 것이고 찔렛 대신에 화석류나무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 잣나무가 뭐죠? 잣을 생산해낸 나무잖아요. 잣. 예. 그 무슨 그 차에다가 이거 띄우죠? 무슨 차죠? 아, 수정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네. 수정가에 잣 하얀 거 조그마한 콩알 많은 거 띄우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잣이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잣 많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를 주겠다고 그래요.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잣 열매 많이 먹고 건강해라 이 뜻이에요. 잣나무를 준다는 가시나무에 뭘 얻을 게 있나요? 사람의 손을 찔리고 상처를 나게 하는 것뿐이죠. 괴롭게 만드는 거죠.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 화석류가 뭔가 하면요. 그 히노끼 나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히노끼. 그 목욕탕에 나무 있잖아요. 그 히노끼 탕. 일본 말이 돼서 이상한데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화석류 나무가 히노끼 나무 그 참나무 같은 거 이파리가 좀 무성한 요셉의 가지는 잎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축복을 말할 때 이 화석류 나무를 말합니다.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삶의 앞길에 가시나무 같은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찔레나무 같은 환란과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대신에 화려하고 푸른 가지가 무성한 하성류나무 같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한 생애로 대신 바꾸어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다는 말은 원어로 가바르인데 우리말로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고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높고 고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병약하고 망함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길거리 인생과 대조되는 말씀으로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시는 진정한 생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think, God to think.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저 여러분 모두를 고귀한 인생, 고귀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생각하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 귀한 진주요, 귀한 보배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니까.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이제 왔어요. 이놈벌이 이렇게 망할 이래 안 하고요. 아, 존귀한 자다. 보배로운 자다. 네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별로 안 좋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네가 다이아몬드 같다고. 네가 보배로운 보화 같다고, 진주 같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셔요. 할렐루야. 네. 여기에 주목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이 너무 좋고 좋아도 너무 좋대.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자신은 너무나 못난 자야. 천덕꾸리 같은 자, 어리석은 자, 바보 멍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봐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르대.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르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게 나를 아주 존귀한 자로 그렇게 보신대요. 그렇게 보신대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행복이, 이 즐거움은 행복인데요.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있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걸려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다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God just think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래요. 보통 여러분 아, 나 일하다가 하나님께 매맞지 않게 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한테 심판하실 거야. 뭐 감기 좀 걸리고 아니면 걸어가다가 어디 돌짝기에 받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면 아이고 내가 매맞구나. 또 하나님 매 때린 것 아니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자꾸 탓을 돌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고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것이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니라고, 아니니라고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 내가 평안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할렐루야. 심판이 아니에요.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에요. 실패나 죽음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의 길이요. 미래의 성공에 대한 희망, 형통에 대한 비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후처한테요. 이제 비참하게 네가 인간이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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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여자가 둘이서 싸우는데 이거 값도 뭐라고.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질 때요.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한나의 한마는 슬픈 여자의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에스더를 보세요. 룻기를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비천하고 낮은 자들입니까? 그들은 얼마나 멸시천대받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각한 것은 사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로 보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비로 세우시고 다윗의 왕가의 조모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베들레헴 농촌에서 양치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양치기 목동. 그리고 그는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게 사생자예요. 어머니를 잘 몰라요. 어머니가 태중에, 재중에 자기를 잉태하셨대. 재중에.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가 다윗이에요. 그 형님들과 배다른 아들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은 것이었어요. 위대한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행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다 그를 멸시하고 이는 양이나 치러 가고 쫓아 보내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업으로서 늘 고기 생각, 늘 거물 생각, 늘 배 생각, 늘 물때 생각, 오늘 물때가 어떻지, 오늘 고기가 옳지 않을지 늘 그 생각을.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 자체를 생각하고 사람을 낳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나온 것이에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은요. 할렐루야. 독일의 문학의 거장 게테가 했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것들을 지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지도, 이게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참 영적인 말이죠. 먼지 같은 우리 인생도요. 태양빛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과 접하게 되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절구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낮은 자리, 무명의 자리, 천대받는 자리, 비천한 자리에서 고귀한 자리,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 행복한 자리로 인도하시며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높은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11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 것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8절, 9절, 11절을 종합해보면 우리 인간인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생각보다 높은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입의 말씀도 한마디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생각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형통이란 단어를 구구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함, 목적한 바를 이룸, 이것이 형통이래요. 쉬운 말로 형통이란 성공이란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형통케 하려는 건 성공하게 하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며 행복하며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이 평안이란 말, 형통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형통한 삶과 행복한 삶과 성공적인 생애를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고 저주를 내리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단 부르신 이상,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이상,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산과 들과 바다와 계곡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교회의 문을 들어오고 문을 열고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며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내린 분 아니에요. 괜히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내 생각으로 해놓고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심판 안 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심판 안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80% 구원해놓고 20%는 네가 해야 되느니라 20%를 채워 이래서 천국 간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도 완벽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요. 평안을 준다면 평안을 주시는 거요. 저주를 안 내리고 재앙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요.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나온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했어요. 형통한 자.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했죠. 요셉은 순전히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자기가 불행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요셉을 불행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를 행통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형제들 때문에 팔려갔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 요셉은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께서 행동케 했고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행통케 했고요. 어려운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 총명을 주셔서 행통케 했고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에도 하나님께 행통케 하셨습니다. 7년 풍년을 지낼 때도 행통케 했고요. 7년 흉년을 지낼 때도 형통케 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그를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조차도 형통하고 성공의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평안이요, 형통이요, 행복이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작가 크로스비 여사는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생후 6주 때 눈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맹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설상가상으로 결혼을 해서 얻은 아들마저 잊어버리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맨날 몇 달 동안 슬픔에 잠겨서 캄캄하고 어두운 긴 터널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비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맹인의 모습도 서럽고 슬픈 일인데 사랑하는 아이마저 죽다니 하며 슬픔 중에 있었는데 어릴 적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할머니의 신앙 가르침이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당대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와 함께 온 미국을 순회하면서 자신의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시가 무려 12,000여 곡이 넘는데 그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관 중에 하나가 384장이죠. 384장 1절을 보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맹인의 걸음을 평생 인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크로스비 여사의 신앙 고백이에요. 맹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인도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하려면 나의 그 죄악된 악한 생각을 다 소멸을 시키고 하나님의 이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꺾어야 됩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버리고, 버리다는 원어는 아자버인데 버리다, 떠나다, 꺾다. 꺾어버리다. 그래서 수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떠나고 버리고 꺾어버려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수리하려면 내 생각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내 안에 생각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그것이 생의 형통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제가 묵상하는 중에 어릴 때 접붙이는 법칙이 생각이 났습니다. 접붙이는 농사법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이면 되겠다는 거예요. 접을 붙여야 돼요. 수박의 종류가 무려 18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박의 종류가요. 요즘은 초등학생들한테 과일이 어느 철에 과일이 나느냐 그러면 사실 다 난대요. 여러분은 수박이 어느 철에 납니까? 여름에 나죠. 그 아이들은요 겨울에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수박이 겨울에도 있거든. 어쨌든 뭐 이 계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수박을 보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수박 한 덩이 사가지고 들고 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큰 수박이 접붙이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큰 수박은요 모두가 접을 붙여서 된 수박이에요. 이 법칙은 이와 같습니다. 박뿌리 박 박이잖아요 박. 뜨는 거? 예? 바가지. 예, 박바가지 만드는 그 박. 이 박뿌리가 달린 모종을 자릅니다. 자르고 또 어린 수박 모종의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꺾고 잘라야 돼요. 그래서 수박순을 박뿌리 절단면에 잘 맞게 고정하고 이것을 감싸고 접을 붙여서 묶어 놓으면 뿌리는 분명히 박뿌리인데 열매는 수박으로서 큰 방만한 수박이 열리게 됩니다. 이 수박이 나오는 것이 전부 이렇게 해서 농부가 하는 일이요. 박뿌리에다가 수박순을 접붙여서 지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원래 수박은 아주 작은 크기예요. 그 원래 원수박 크기로서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원수박 뿌리에서는 콩알 만한 수박밖에 열릴 수가 없어요. 크나큰 수박을 수확하려면 이런 가치 없는 원수박 뿌리를 잘라야 돼요.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뿌리로 교체해야 됩니다. 뿌리 자체를. 이와 같은 접붙임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법칙을 제시해 주는데요. 뿌리는 박덩굴인데 열매는 시원하고 달콤하고 크나큰 수박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으로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별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꺾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여놓으면 접붙이는 기간 동안은 아프죠. 아프고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이기고 나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처럼 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접붙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꺾어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생명의 말씀의 약속을 접붙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꺾기가 고통스럽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정말 되겠는가라는 의심이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체험이 반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에 접붙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뿌리를 끊고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 말씀을 접붙이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무려 32,500가지의 약속이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냥 보고 읽고 구경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병들고 저주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여서 인생을 돌감람나무, 돌배나무 같은 박복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놀라운 영광과 승리가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적으로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접을 붙임으로 이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의 법칙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이지만 그는 나병 환자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이 병 고쳐야 돼요. 그러나 고칠 수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치는 길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 포로가 그 집에서 가정일을 도우고 있었는데 그 여자 주인에게 나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에게 가면 그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말과 병거들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나만 장군에게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요단강에 가서 나만 날 생각하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고. 그런데 엘리사가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할 때요, 이게 나와서 뭔가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5장 17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심부름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한 이 말을 듣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는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기도하면서 내 나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기 생각들 안에 화가 났어요. 나만이 노하여라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서 돌아가자. 나 못하겠다. 나 못 고치면 못 고쳤지. 이런 대우받고 나 못하겠다. 돌아가자고. 확 그래 군사를 말에 머리를 확 돌려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장관 중에 지혜로운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병이 나으려면. 그런데 아니 강물에 가서 모욕을 하라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가봅시다. 아니 가봅시다.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군사들을 경계를 시키고 이제 외국 땅에 왔으니까 굉장히 겁나잖아요. 이게 오해의 소지도 많아요. 엘리사가 지금 아람 군대가 들어온 길목마다 탁탁 잡아가지고 미리 다 아는 아주 영적으로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만 장군의 무장 해제를 시켜놓고 자기 목을 달라고 이러는 계략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고 가서 칼 다 벗고 군복 벗고 모욕 다 아려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요단강에 계셨습니다. 거리 가야 돼요. 그곳에서 나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그가 하는 말이요. 열왕기하 5장 15절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리 말을 안 하고는 못 베기거든요.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모욕하면 하나님 딱 만난 거예요. 요단강 물 속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만을. 거기서 만나고.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시다. 그리고 17절에서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져가겠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고 그 흙 위에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부치병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기 없는가 보다 생각하고 생각을 접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 물을 다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베드로야 고기 잡았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지금 들어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내가 밤새도록 헛수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잡혀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원문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 물들을 내려라. 그 물들 넷츠. 그 물들을 내려라 했는데요. 베드로는 그 물 하나 달랑 가져와서 내립니다. 그 물들을 내렸으면요. 내리는 쪽쪽 가득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을 거예요. 밤새도록 베드로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 물을 끌고 다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가는 것마다 고기가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깊은 데로 가니 고기가 그게 모여 있었어요. 그 물을 내리니까. 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꺾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시키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절망에서 희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낭패와 실망에서 행함과 성령 행동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접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생각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가 마치 화성과 금성의 차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사람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생각의 다름,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이 온전히 죄악 덩어리라고 타락된 생각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기쁨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행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기쁨과 행복의 삶, 행통의 삶을 축복으로 받아 살려고 하면 인간적인 세속적이고 죄로